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만다나오에서의 순교의 소식을 듣게 되고 한 주간도 바울의 서신서와 같은 많은 해외 선교사에게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을 묵상하며 또 말씀 속에서 기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스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와 그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구분인데요. 15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많은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는 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큰 경륜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의로 구원이 되지 않는 것을 바울도 아니 베드로도 명백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 받은 지혜대로 너희가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지혜대로 썼다는 것이 16절에도 나오지만 또 그 모든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를 베드로도 읽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회자되면서 회람되면서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베드로도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그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도 그 말씀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뒤 후반부 보겠습니다. 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이 부분에 보시면 우리 그 각주로 해가지고 교모하게 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자기들이 임의대로 교모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으로 보면 뭐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나 요한계시록 뭐 이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은 안 나왔지만 창세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억지로 풀고 교묘히 풀고 또 바울 서신에 대해서도 이게 바울 서신에 대해서도 베드로 서신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바울의 서신에도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재림에 대한 내용,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교묘히 풀다가 멸망에 가는 거죠. 그래서 교묘히 푸는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푼다고 요 표현되어 있지만 사수,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금 말하는 교단이나 개인의 어떤 신학자의 어떤 생각대로 억지로 풀고 교묘히 풀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여기 무식한 자들 되어 있는데 이게는 뭐 정말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 당연히 주님이 하셨던 일들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부분들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들을 그들은 이렇게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았은즉 이미 알았다는 것이 다른 거 알아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받았던 이 수신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이미 알았는데 그 사실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아는 알매 있어서 그냥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무식한 그런 말들을 하고 또 그런 무리들 속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16절에 우리 구세지 못한 자들도 보면 그 마음이 구세지 못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 우리 뒤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거든요. 그런데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그 성도들, 어린 성도들이 구세지 못한 성도들이라고 여기 표현을 한 건데 그 어린 성도들에게 억지로 교묘히 풀어가지고 자기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그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 어린 사람들까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함으로 해서 무식하고 구세지 못한 자들을 자기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못하였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여기에 바울이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막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초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애들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인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바울은 먹였거든요. 또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 성도들의 어떤 상황과 상태를 보고 적절하게 꼴을 먹이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또 베드로도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한 리더자들이 억지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풀다가 같이 멸망의 길로 갔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동일하게 고린도전서에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라. 이게, 우리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조심해랍니다. 왜 조심해라냐면, 악한 자들이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마태복음 24장 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은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첫 말씀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제일 첫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미혹을 받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도 초대교회 상황을 뻔히 아시죠.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에 이끌고 구생돼서 떨어지게 하는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막 차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18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장할 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순하게 먹어야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이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와 또 은혜하고 또 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아는 지식에 따라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베드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은혜 안에서, 우리 은혜 안에서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은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은혜와 함께 항상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은혜가 은혜 이꼬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진리 이꼬르 어떤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목사님 교회에 제가 잠시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뭐 이원론을 배웠는지 모든 성경을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심판이다. 그래서 사랑과 심판, 또 은혜와 진리에 대한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셔서 그 당시에는 와, 이 대단한데 하면서 막 흥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참 약간 좀 이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또 확실한 그런 거다. 그분도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랐던 목사님인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치우친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병행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은혜만 쫓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지식적으로 해서 지식만 쫓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인격의 성장이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안에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는 그 인격의 변화가 서서히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 봅시다. 성경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말씀도 같이 들었고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결국은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 여긴 친절을, 형제의 우애나 친절을의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결국 믿음에서 자꾸 성장해서 그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자꾸 자라가는 그 근본 그 토대가 믿음이라고 하면 끝까지 자라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너무 잘 아는 말씀 5장 22절에서 23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새 생명은 생명이니까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그 새 성령, 아니 새 성령은 아니고 새 마음 또 성령의 어떤 그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당연히 드러나는 결과가 열매인 것이죠. 이 열매가 사랑, 기쁨, 화평 이 각각의 단어들이 단수라고 합니다. 단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 전체가 하나하나가 다 이제 여러 개가 아니고 이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뭐라는 독립적인 건데 이것을 다 열매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그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 안에 단수로서 하나하나 이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자에게는 드러난다는 거죠. 또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여기도 부드러움도 있어요. 부드러움, 또 선함, 믿음, 온유, 절제니 이 모든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에 해당되는 이 열매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도 이런 인격의 성숙, 인격의 변화가 있으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지 못한, 이렇게 말하는 게, 해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12시쯤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한 번 본 사람인데,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 제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오해를 하셔서 이분이 이분한테 막 욕,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한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흥분이 돼가지고 그 12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다 듣고 나니까 나의 실수도 있지만 이분이 너무 자기 자존심이 상하신 거야. 근데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다. 우리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야. 자기가 왜 그랬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다 듣고,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탁 나가니까 이분이 갑자기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사실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근데 목사님을 이해를 하는데 아 그 어쨌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밤에 너무 흥분해서 잠 못 주무시면 안 되니까 평안하게 주무시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제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이러면서 당장 그러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고 어쨌든 흥분하면 안 되니까 이 그 밤에. 또 말씀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 은사에는 선물도 있고 그러니까 은사 선물, 탤런트 재능이 있는데 재능은 타고나는 겁니다. 이 타고나는 재능은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자꾸 개발되고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은사 같은 경우도 개발되어져야 되고 적용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열매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딱 주어주시는 거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내주하셔서 나오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자꾸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개발되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 의지로 이걸 막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기도 많이 한다고 갑자기 되고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잠시 이렇게 요 읽어드리면 이 말씀은 결국은 성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해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성장시키시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예요. 한 살입니다. 한 살.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성장해가는 거죠. 두 살, 세 살, 네 살.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살 것 없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혀져야 되고, 그 맺혀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결국은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 충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꾸 성장해 갈 때 자꾸 충만,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 자꾸 충만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탁 일어나지만 성령의 충만은 계속 간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제 성령이 자꾸 충만해지는 것이지, 이제 한 번 충만에 계속 충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꾸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해지려면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꾸 성장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곧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어떤 그 주제가 은혜라고 하면 베드로 후서의 어떤 주제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은혜와 지식에서 막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경 지식만을 통해서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그 지식이 자꾸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은혜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자꾸 성장해서 그 성장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자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잡혔다는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어떤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루하루 한날 한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꼭 이 가정이 필요하고 이 가정 안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번에 있었던 필리핀의 그 일들처럼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베드로 전후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에 재림의 때에 말세의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소명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실제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당세복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위해와 15개 보험 가득한 교회와 현재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사역 중인 제자들 위해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순교당한 알프세스 목사님의 유가족 위해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한 모든 보험 가득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